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9절에서 25절 네, 두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1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가 이제 공적으로 사사정에서 왕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 사사가 12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12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분 왕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일종의 위임식입니다. 보통 이제 위임식은 굉장히 축하하는 자리죠. 축제이자 기분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의 백성들에게 별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원해서 세워진 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빼앗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 반복되죠. 그리고 속이다, 압제하다, 그리고 뇌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무엘의 말은 지금 세워진 왕이 현재 그런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사로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앞에 세워진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압제하고 착취하고 뇌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이 이제 8장에도 나오는데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8장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처음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고대 근동의 왕들은 보통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8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먼저는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고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군인으로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딸들 역시 그 왕들은 노예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재물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노예들도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11조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왕들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도 데려다가 그리고 14절에는 가져다가 16절에는 끌어다가 17절에는 거두어 가리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모든 단어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착취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즉 왕은 백성들을 착취할 것이다. 라는 이제 경고인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왕들은 백성들을 착취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면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통치기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위임식에 굉장히 싸한 분위기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위임식에서 이 전임자인 사무엘이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너무 추앙하지 말고 그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왕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울 왕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 말을 굉장히 위임식에서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위임식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결국 왕이 세워지고 왕도 위임식에 있는데 왕을 원한 백성과 세워진 왕에게 왕을 주의하라고 사무엘이 세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다시 12장으로 돌아와 보면 3절에서 이런 말을 또 하죠. 나는 마지막 사사이고 지도자로서 그런 고대 근동 지역의 왕처럼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12장 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도 인정한다라는 거죠. 다행히 백성과 사울은 이 사무엘의 센 권면을 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책을 사보시면 알겠지만 책 앞에 항상 이렇게 추천사가 있죠. 대부분 그 추천사에는 좋은 말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책의 추천사가 주례사 추천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좋은 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면, 단점도 얘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제일 좋은 비평은 좋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나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과 나쁜 면 양면이 다 있고 책도 그렇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 이런 식으로 주례사 권면을 하지 않고 그냥 균형 잡힌 권면, 조금은 쓴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근데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쓰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 유익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장 6절에서 11절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그동안 이끄셨는지 출애굽 시대부터 사사 시대까지 역사를 회고합니다. 12장 6절에서 11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위기를 극복했다.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열방과 같이 뛰어난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위기들을 잘 넘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새로 세워진 그 왕은 홀로 독립된 어떤 신과 같은 존재.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왕에 대한 인식은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도 단순한 인간을 넘어서 신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의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다만 순종하는 존재로 취급될 뿐이다. 왕에게는 또 다르거나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 왕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저주 아래에 있으므로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순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다른 주변의 왕과 어떻게 다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이어서 사무엘은 13절부터는 조금 더 세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제 너에게 왕이 허용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왕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허용적으로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의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허용하신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허락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십니다. 뭐냐면 그 왕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이 조건에 순응하지 않으면 나 여호와는 왕과 백성을 칠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냐면 왕과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로봇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봇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복종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순종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백성들은 그들에게 있는 선택권으로 그들에게 있는 그 자유로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히 많이 이렇게 불순종을 하죠. 그럼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지 않기만을 바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림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안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만 인간은 100% 순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질그릇이라는 것,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처럼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과 엮여 있죠.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쾌한 거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유쾌한 거지. 그 표현이 나오는 그 책의 일부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천천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궁핍을 결코 완전히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스럽고 목매한 필요를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세, 즉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기뻐하는 자세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유쾌한 거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필요를 증가시켜 놓는 그 죄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하지만 그 죄가 가져온 새로운 필요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내재해 있는 그 순수한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절망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새로운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어떤 독립된 존재이거나 범신론에서 말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이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루이스는 유쾌한 거지라고 표현합니다. 의존적이라고 했을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유쾌하게 자신의 그 거지라는 지위를 받아들인다 해서 루이스는 인간을 유쾌한 거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지입니다. 그러나 유쾌한 거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지이지만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지가 독립되어 있다라면 힘들죠. 절망적이지만 거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죠. 그래서 유쾌하다.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늘 그 필요 때문에 누군가를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군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그 위치를 잊고 스스로 독립된 존재가 되려 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가시적인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왜 유쾌한 거짐을 입고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 역시 선지자지만 그리고 사사이지만 지도자이지만 자신 역시 유쾌한 거짐을 알고 의존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가 23절에 담겨 있습니다.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하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철야 예배를 안 빠지고 모든 기도 시간을 안 빠진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상 깊게 읽은 책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제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책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잘 정립을 해주지만 이제 간증들이 들어가는데 그 간증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입니다. 왜 지렁이일까요? 사실 이 지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표현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6절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래서 벌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벌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라입니다. 톨라. 어떤 부분에서는 이 톨라가 벌레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버러지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지렁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 41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41장 14절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을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버러지라고 되어 있죠. 이 버러지가 톨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버러지라고 번역이 됐는데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지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 버러지, 지렁이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 외에 달리 아무것도 기댈 데가 없는 존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이 책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이냐면 지렁이니까 기도한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렁이가 아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한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짐이 너무 크고 무거워 연약한 아이의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다. 그 옆에서 아이의 아빠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가 식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좀처럼 짐을 못 옮기는 것을 바라보던 아빠가 이윽고 한마디 꺼냈다. 얘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아이는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단다. 왜 너는 아빠에게 그 짐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니? 그렇다.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어야만 했던 것이다. 곧 자녀의 최선은 부모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어머니 같은 아버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빌려다 쓸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지이자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유쾌한 거지이며 지렁이지만 소망이 있는 지렁이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거지이고 지렁이일 때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거지이고 지렁이 같을지라도 무한하신 분과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감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존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나요? 지렁이같이 느껴지나요? 개역개정판에서는 아까 버러지 같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버러지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진 않나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사도 바울의 한 단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배경을 설명하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에 쓴 책이죠. 죽기 직전 굉장히 절망적인 겉으로 보면은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을 때 쓴 편지입니다.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동일한 인물이 하나 넘겨서 그 디모데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동일한 인물이 나옵니다.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연대로 본다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고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인데 빌레몬서는 초기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고 디모데후서는 말기 옥중에 있을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만 해도 이 대마는 바울의 사랑스러운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을 버리죠.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 때로는 몇 달을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는데요. 굉장한 일이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죠. 그런 일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다시 디모데후서 4장으로 다시 가보면 4장 17절 18절입니다. 17,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얘기합니다. 감히 소망과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유쾌한 거지이기 때문에 감히 소망과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맡고 있는 고등부에서 연말에 2017년 연말에 성탄 행사 뮤지컬을 잘 준비해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요즘에 이제 고등학생들은 예전보다 공부가 훨씬 치열해졌고요. 그리고 방학이 굉장히 뒤로 밀려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만 해도 방학이 12월 초에 해서 연말 행사를 교회에서 준비하기 굉장히 무난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거의 29, 30 이때 하거나 아니면 1월에 방학하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거의 성탄절 바로 전에 끝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 행사를 교회 학교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두 달 전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면 아이들이 조금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무난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달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대본을 구성하고 또 음악도 만들고 개사도 하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캐스팅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미운 쪽이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수능이 연기되었잖아요. 포항 지진 때문에 수능이 연기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또 뒤로 밀리고 그래서 성탄절 바로 전에 시험 끝나는 아이들이 많은 상황에서 아이들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저희 모두가 절망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잘 마쳤거든요. 보신 분 알겠지만 정말 저희 아이들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저희가 잘 마쳤지만 실제 전체 모든 배역이 다 함께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체 배역이 다 함께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뮤지컬을 잘 맞췄던 거의 기적이었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선생님들이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전전긍긍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선생님들 카톡방에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우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도문을 올렸는데 그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고등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그동안 성탄 행사 준비를 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역을 맡기고 실제 연습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짧은 시간 잘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청년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탄 연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문을 올렸고 그 기도문에 선생님들이 화답하면서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합시다. 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별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때로 이제 절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지렁이임을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전전긍긍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은 어쩌면 단순하지만 그거였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 단순한 사실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에 의존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좋은 행사를 치른 것을 넘어서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 지렁이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렁이기에 거지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이번에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여기서 벌어지는 지렁이죠. 야곱은 지렁이입니다. 근데 그 지렁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찬송하냐면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칫 자신이 가진 그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부자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의존할 것이 많은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부자가 잘못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의지할 게 많기 때문에 혹 자신이 지렁이임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버러지 같은 인생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때로는 거지처럼 느껴지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비록 초라하고 어렵고 의존할 게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감히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지렁이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